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느라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자리는 많이 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그저께 저녁에도 그렇고 청소를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 어제 이 본당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약품 냄새가 나서 하루 종일 통풍을 시켜가지고 아주 쾌적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펫을 이 스팀으로 다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하고 보니까 어때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죠? 우리 총무팀에서 아주 수고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영회를 끝난 지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야영회에 너무 힘이 들으신 분이 많이 계셨는지 휴가를 많이 가셨는지 여전히 금요일 저녁에 자리는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꽉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뛰어넘고 지금 4대 교회로 오늘 4대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연대별로 일곱 교회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일곱 교회의 유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형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고 확실하게 정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교회래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의 유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성도들 그 성도들의 일곱 가지 신앙의 유형이라고 정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 복음 성경, 주의 복음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빨간 글씨로 기록된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때는 책망하는 말씀도 하셨고 어떤 때는 교훈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칭찬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매 교회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열심히 신앙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4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4대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래도 주님께서 조금씩 칭찬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 두 교회는 칭찬은 뭐 거의 없고 아주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오늘 4대 교회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형편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 그렇지만은 이 4대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가장 심각한 그런 선언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중에 여러분 가장 심각한 병은 어떤 병일까요?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어떤? 마음의 병이에요. 아, 참 마음의 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가? 그 병명이 다른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에요.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성경을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 이 참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 일곱 영은 성령의 완전하심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곱 별, 일곱 별은 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일곱 교회를 나타내고 또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잡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그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의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도 아시는 분이시죠.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평가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 하면은 바로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같은 평행선상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교회다. 그 말이죠. 4대 교회 사람들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습니다. 4대 교회는 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교회도 부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4대 교회도 그 행적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교회가 만약에 진짜 교회라면 어쩌면 일곱 교회 중에 그 지금 남아있는 그 교회를 보면 가장 훌륭한 그런 교회였어요. 가장 잘 지어진 교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세상의 평판이 너무나 좋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4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면은 훨씬 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볼 때 거울 앞에 탁 서면은 아마 병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아, 겉모습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건강미가 넘친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도 정밀 검사를 탁 해가지고 의사가 판단한 그 결과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한 그 결과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볼 때 내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내 얼굴빛이나 뭐 혈색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있다. 만약에 의사의 판명을 내가 들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요? 아무리 겉보기에 건강하게 보이고 내가 전혀 병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믿고 의사의 그 판단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직시하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정말 신랄하게 그 교회를 비판하고 그 교회의 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해주는가. 그것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렬하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섬유 공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쩌면은 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운틴뷰 지역처럼 아주 재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성전도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교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아마 그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 갈 때는 잘 지어진 교회 들어가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도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판단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그렇죠. 영적으로 정말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죄인들은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의인들만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만 많았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조금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가졌더라도 결국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의 표준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표준. 우리가 표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저도 그 표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능력을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란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로 좀 요약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오늘 이 4대 교회에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건강한 신앙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첫째로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깨끗한 교회. 심령이 어떤 더럽고 그런 것들로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교회.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값진 영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교회.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넘버를 보니까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랬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한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 이곳에 해당이 된다면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산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래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깨워 그랬습니다. 일깨워. 여러분 여기 일깨워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일깨우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깨우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일깨우라는 것인가 하면은요. 자신의 영성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안식일 교회에서 벌써 그 기별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건강한 방법을 육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영성은 개발하지 못하고 영성은 깨어나지 못하고 영성이 죽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아멘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을 깨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정말 주변 환경이 너무나 그들에게 풍족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함 속에서 영성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신앙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핍박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자꾸 좋아지고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성이 흐려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첫째,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만약에 줄어들고 있다면은 우리의 영성은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삶의 원동력을 내가 힘을 받고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만약에 조금씩 나태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분명히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의 지식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가 등한해진대요. 성경의 지혜가 많아지면은요, 기도가 분명히 더 많아져요. 근데 성경의 그 지식만 많아지게 되면은 기도가 등한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고 입으로 그 기도를 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거를 지식으로 알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 영성적인 사람은, 영성이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성이 흐려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로마서 12장에 바로 예배의 삶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등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리시겠지만은 우리가 공중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영성이 흐려지게 되면은 계속 그것이 등한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보다는 영성이 흐려진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더 원하고요. 영성이 흐려진 사람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내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마누엘 신앙을 하지를 못합니다. 표면적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두 시간, 그리고 흩어지면은 그 예배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4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은요,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4대 교회도 선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귀로 듣고 그들은 한 귀로 다 그 말씀을 흘려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흰 옷을 입은 더럽혀지지 않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좀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비유할꼬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꼭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6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지금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성도들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어지고, 4대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4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이 그렇게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바로 그들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몸 육체로만 있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정신적인 것과 지식을 쌓고 하는 그 정신적인 것과 부를 쌓고 하는 육체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것은 잘 발달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형편이에요. 영성이 잠자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곡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성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항상 있고 나는 너희 가운데 항상 말씀하는 하나님인데 내 말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영성을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깨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채널이, 물론 우리의 감각의 채널이 어디로 향하는지 각자 그 능력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감각의 채널이 향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술로 성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감각의 채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늘 살피고 그래서 영성이 마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풍부한 그 생명의 영성을 공급받아서 언제나 깨어있는 영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4대 교회에 임한 주님의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거의 다 죽었지만 그래도 남아서 살아있는 것들을 온전히 숨지기 전에 굳건히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도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요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로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면은 그렇죠. 내가 정말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입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그 힘이 남아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화분에 물을 화초를 길러보셨습니까? 화초를 기를 때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그 화초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개도 문제더라고요. 여행 갈 때 제일 문제가 개하고 화초더라고요. 그렇죠? 이 개도 그렇고 화초도 그렇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 개는 하여튼 뭐 잘 어떻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에 분양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근데 화초를 집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조그만한 베란다에 뭐 오이도 이렇게 얼스박스로 이렇게 막 해놔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몇 개 열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이파리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피우시 야영회를 갔다 왔더니 일주일 동안 뭐 애들도 없이 우리 집 식구들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날씨도 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날씨도 좋았어요. 갔다 해보니까 그 화초들이 다 시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야영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집에 가서 헹긴 뭔 줄 아세요? 막 짐도 내리기 전에 집사람은 확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물 주고 있어요. 근데 물을 줬더니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그때 사실 야영에 뭐 누가 짐 놓고 왔다고 해서 같이 찾으러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물을 줬어요. 근데요,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 그것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맥이 없이 막 완전히 이렇게 돼가 있다가, 아이, 아침에 되니까 요것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깨는 물을 아무리 주고 해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그 화초에다가 살려보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줘도 우리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화초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쫙 당기면은 이만큼은 늘어나는데 그 당기는 그 늘어날 수 있는 그 한계가 딱 지나버리면은 고무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초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비유는 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죽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의 채널을 그때 하나님과 연결해서 정말 우리의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그 생명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신앙삶은 산신앙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신앙해오고 있는 슬럼프가 얼마나 깊은 곳이든지 간에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만 한다면은 우리는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물만 주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그 생명력이 임해서 정말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과정 공부해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생명력이 왕성한 그것이 부흥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아주 이 열 전도가 잘 되는 그런 냄비를 올려놓고 그 음식을 그곳에다가 이제 담아놓고 조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을 담고 있는 용기가 열 전도율이 아무리 높은 것일지라도 그걸 올려놓으면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뭘 해야 돼요? 네? 뭐 자동 점화를 하든지 뭐 딱딱딱딱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해서 불을 붙여야 음식이 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고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언제든지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신앙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신앙이 상하지 않고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가스레인지고 용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열을 내어야 우리 신앙이 불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지막 권면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회개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용서를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3절 하반부에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면 재림도 알지도 못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성도로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재림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뭐 이게 비유가 제대로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상에 아주 이렇게 뭐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러 간 게 The Passion of Christ 하는 그 영화를 오하이오 있을 때 보러 갔죠. 오하이오 있을 때 교인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하도 영화가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러 갔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잔혹해가지고 아 이거 영화가 이거 생각했는 거하고 좀 틀리다. 이 은혜를 뭐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너무 너무 잔혹한 그 장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집사람은 그런 잔혹한 장면을 보면은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래서 귀신 나오는 영화라든지 그런 거는 바닥하면 큰일 나요. 뭐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게 막 머리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없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 머리 가운데 이렇게 그 영상이 탁 이렇게 뚜렷이 남아있는 게 좀 제가 창피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영상은 아니라서 코미디언 이주일 씨 그 영상이 이상하게도 저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근데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그 폐병, 아니, 폐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금년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년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겨우 산소 호흡기를 해가지고 말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그 금년 운동을 할 때 그 영상이 잠깐 한번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건강할 때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를 하루에 두 갑을 피는데 두 개치가 아니고 두 갑을 피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의사가 저렇게 경고를 하지만은 나는 담배를 두 갑 피워도 이렇게 멀쩡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듯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 이 환경이 되어 보니까 제일 어리석인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고를 그가 조금만 더 일찍이 들었더랍니다. 어쩌면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속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대교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깨워 굳게 하고 회개한 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분명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신앙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소원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정말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늘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성이 늘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죄를 지적할 때마다 속히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요, 이번 야영회를 치르면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수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뻗기만 한다면, 우리의 손을 뻗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민 손만 잡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다가요? 생명책에서 그 다음에요. 그냥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에는 4대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지만은 그렇게 평가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생명책에 그냥 기록하리라 그것이 아니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정말 반드시 흐리지 않고 또렷이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잘못된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처럼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는 것 아직까지도 남겨두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하여 내밀고 계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생명선이 연결이 되어 그 채널이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그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반드시 꼭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